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오늘 19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19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예요. 그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주신 이유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위증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그런 어떤 율법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거듭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돕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기 세 개의 도피성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에서 4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 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나가 다 아니라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매우 격해 있는 군중들의 집단 폭행이나 피해자 가족의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는 도피성에서 자신에 대하여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보호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 무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발적인 살인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5절로 6절을 보시죠. 이런 거예요.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실수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함을 받게 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법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분명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규례를 볼 수가 있는데 14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당시 땅의 경계표가 매우 신성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웃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세요. 사람의 모든 악한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21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가혹성을 보여주고 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엄격하여서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그 사건의 성립이 절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율법대로 살기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율법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위증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 양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 결과 만약 위증이 판명되면 원고는 그가 피고에게 입히려고 계획한 방법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백성 사이의 위증의 해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19장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는 인애가 없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저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결코 산 것이 아니고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도 없으니까요. 그 율법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셨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보면 죄인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그분의 무한하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의 19장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20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면 신명기는 대단히 그 실제적인 내용의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뭐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비록 이러한 율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만약 현대 국가의 법률에 적용한다면 인류 행복과 번영에 엄청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더욱이 입법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무지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세우는 그런 어떤 법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비롯되는 정책과 과오는 국민의 비난과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는 위정자들이나 또 국회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보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나라에 나아갈 길을 좀 풀어보는 것이 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풀지 못할 문제들에 대한 해답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자, 20장 1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격려의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뭐 이런 우리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른 여러 그 경구들처럼 실제로는 그 정신이 무시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어느 나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인지의 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그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함께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자, 20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쟁이 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민족들과 싸울 것을 명시하시면서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제시하는 네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5절을 한번 볼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건축하고 한 번도 그 집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그의 마음이 자연히 전쟁보다도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든 마음과 관심이 그의 새 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곳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유가 있는 전쟁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가 농부였는데요. 포도를 심고 아직까지 그것을 먹지 못한 자는 군 복무에 소환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돌려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요즘의 전쟁은 그렇지 못한 것이 뭐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은 쌍방의 세가 대등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히 넉넉하여 포도원의 포도를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 정도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7절로 가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어요. 참 여자와 약혼하고 군대에 징집된 사람은 귀가 좋지 되었는데 그는 약혼 여와의 사랑에 빠져 결혼의 부푼 꿈에 아직은 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구태여 이런 사람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당신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마지막으로 병역에 면제되는 네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어요.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저는 전쟁에 나가는 것이 겁나고 두려워 참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면제해주는 네 번째 조건이 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면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이지 저 같아도 그런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다 보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법들을 그대로 현재에 적용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본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기도원 용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미디안족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모인 기도원 용사들은 처음 3만 2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2천 명의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남은 만 명의 군사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때 그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집으로 돌아 귀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물을 손으로 이렇게 대고 핥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적을 묻지를 만반의 임전태세가 되어 있어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을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만이 진정 자유를 원하여 조국을 적의 압제로부터 구하려는 정신무장이 갖추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그랬어요. 이 본문에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원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좀 듣게 돼요. 그 메가더 장군이 있잖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승리에 대한 욕심이 없는 전쟁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상이 크게 침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누구에게나 무분별하게 호의만을 베푸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일단 영적인 전쟁이 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담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보면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만 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강림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원리들을 주고 계세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란 그런데 이와 얼마나 무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라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